자,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어제는 이 탄생 성탄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탄절에 누구를 만나야 할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 그것은 기쁨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 1절, 2절과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를 만났죠. 이 동방박사는 우리가 몇 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자들이죠. 천문학자들, 그리고 점성학, 곧 별을 보고 병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점성학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지닌 박사들이죠. 박사들. 그래서 당시의 박사라 그러면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었죠. 6세기 말경에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동생 세 사람이라 봐요, 세 사람의 이름을 밝혀냈는데, 벨콘, 발사살, 또 가스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이스라엘의 나라, 유대 나라의 수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이 박사들이 찾은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헤롯 왕을 찾아간 게 아니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물으면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만 물었겠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시의 사람들한테 퍼지고 이게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서 제일 먼저는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죠. 왕궁으로 불러가지고 지금 유대인 왕을 나신다는 말을 내게 들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자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의심하느냐, 이 정보를 정확하게 내가 좀 알려다오 라고 했더니 미가서 예언의 말씀을 들면서 얘기해 줬어요. 베들레헴에서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가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고 찾으러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라는 줄 알고 다시 동방박사를 부릅니다. 동방박사를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라고 했죠. 그러면서 네가 가서 경배하거들랑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해다오 라고 부탁하고 이제 보내죠. 그 동방박사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그 이 헤롯 왕도 마음대로 이렇게 처치할 수가 없죠. 그래 처치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령했으니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박사들한테 꿈으로서 헤롯에 가지 마라, 다른 길로 해서 거기 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집, 그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 위에 머물렀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파트가 뭐 한 동 위에 별이 딱 머물렀다 해도 그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각 집이 단독 주택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집 위에 머물러니까 정확하게 그 집이 누군지 어느 집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구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 탄생한 곳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아마 그 이렇게 생각이 초정을 할 수 있죠. 그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통치관이 그 이스라엘 로마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로마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전 세계의 그 유럽 나라죠. 유럽 나라 전체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도 인구 조사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인구 조사하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만상이 돼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등록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하러 간 그 길에 거기서 아기를 놓습니다.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죠. 근데 이것은 그 로마 통치왕이 호적하라는 명령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과 딱 맞아떨어지죠. 딱 맞아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승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자기가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역사는, 그죠? 예,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마리아, 만삭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런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마구간이 있는 그 집 위에 머물러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준비하여 간 왕관과 유황관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죠. 자, 우리는 오늘을 성탄주일이라 그래요. 성탄은 1월 10일 25일이지만 그 앞에 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에 동방 박사들처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야 됩니다. 헛방치면 안 됩니다. 성탄절에 와가지고 헛방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는 엎드려 경배하는 그룹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해지면 최고 최선의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내 정성을, 내 기쁨과 행복을 나의 정성으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잖아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로 동방에서부터 수개월 전부터 별따라 이랬던 베들레헴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 예수님에게 예물을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곡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만 보고 그 예수님의 아버님 보고 애기에게 경배 나누고 갔으면 예수님 못 만난 거죠. 멀리서 와가지고 주제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성탄절기가 되면 일반 그 매스컴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성탄 캐롤송이 있어요. 그런 거 부르면 안 됩니다. 이번에 혹시 그 이런 캐롤송 가지고 준비했으면 그건 하지 마세요. 뭐냐면 루돌프 사슴코 이건 성탄 노래가 아닙니다. 로브 3세 사슴코가 빨갛다고 오만 기억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일 반짝이는 코 그 코가 뭐였던 거예요. 어쨌다는 거란 게 그 코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이거는 캐롤송이 아닙니다. 이게 성탄절기에 나와서 캐롤송이라 오해를 하는데 루돌프 사슴코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빛나는 사슴코 왜 그래야 돼? 산타 할아버지 성매를 끌어준 사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곡이 있더라? 성매를 끌어줘 그 뭐지? 또 뭐 하나가 있는데? 은밀한데 그게요? 그거 달라? 누구 사슴코하고 은밀한데하고 똑같아요? 아 그래 은밀한데 그것도 은밀한데 그 두 개 예수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그럼 또 윤리적으로 은밀 아니지만 이거는 성탄절 은밀한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 뭐 그지? 선물 안 준대. 그 선물과 관계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거는 절대 우리 여러분들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외에 캐롤송 많잖아요. 찬송가에 있는 걸 많이 부르시라고. 그 캐롤송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걸 불러야 되죠. 산타 할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오면 선물 안 주고 안 오면 선물 준다. 이게 그 캐롤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 말을 들어가면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 그냥 오전에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쁜 감격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 왜냐하면 갓 태어난 신생아이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기쁨의 근본, 영생의 근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래서 만났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다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도 천사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난 장소는 예배당에 와서 성탄절 날 예수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교회에다가 헌금한다 이런 마음으로 성탄 헌금을 하지 마시고 그 성탄 헌금은 그 동방박사들들은 된대 예물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한번 드리는 게 동방박사들들은 예물의 가격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25절에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성탄들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탄들이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꼭 만날 거다라는 거죠. 꼭 만날 거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네. 이 관례대로 성전에 들어간 것은 탄생한 게 며칠 만입니까? 유대 나라에 애들 태어나면 율법적으로 관례를 행하는 그 율법적인 행위가 뭐죠? 할례죠? 예, 할례는 며칠 만에 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바로 성탄절 절기 중에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 이 시몬도 예수님을 성탄절에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이 시몬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들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 구경하고 뭐 노래 듣고 이거 내 마음에 그냥 뭔지 모르면 들뜬 기쁨의 마음 이것으로 수 성탄절을 지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려야죠. 자, 왜 예수님 만나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성탄절에 온 것은, 양으로 곧 우리들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큰 거거든요. 자, 여기에 도둑은 누굽니까? 도둑은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단어.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님의 땅에 육체를 입고 탄생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충만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귀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오후에는 이걸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 너희는이라 말은 마귀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견제를 퍼뜨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이 판단, 이 분석이, 이 예수님의 판단이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가짜를 위해서 불신자들은 한평생을 생을 흥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진짜 신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최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최대의 축복이에요. 예. 이 진짜 신은 한 분밖에 안 되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좀 가혹한 말일지 모르지만 불교 다 거짓말입니다. 예. 다 거짓말. 108분매하면 그 천당에 간다. 자기들은 그러거든요. 108분매를 벗어야 된다. 그거 완전 율법이잖아요. 108가지의 걱정과 근심과 이것을 이 108가지가 그래요. 불교에서는 어째 그걸 가질 수도 많은지 몰라. 너는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데 아무렇게 전해도 걱정 근심거리가 108가지가 된대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벗어야 된다 그래요. 그걸 벗기 위해서는 돌을 닦아야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지내야 된다. 완전 율법 중에 상율법으로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이야. 왜냐하면 인간이 108가지 아니라 두 가지도 못 벗어납니다. 한 가지도 못 벗어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8가지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잖아. 예. 근데, 이 마귀는, 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유교나, 이 천주교도 아주 마귀 정도예요, 마귀 정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살인자입니다. 예. 그게 동결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의 영혼들을 훔쳐가죠. 사람들의 영혼들을 유인해서 속여서 그 불교를 믿으라고 이렇게 속인 겁니다. 그 영혼 도둑질하는 거. 정말 하나님 없습니다. 참는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이방 종교는요. 정말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무섭고 끔찍한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충분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또 이것을 읽으세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시작. 죄를 돕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 이 사도 요한 요한교서에서 얘기한 거지만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네 무릎을 깨뜨릴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선언한 복음이죠.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인의 후손 곧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떼 부술 것이다. 마귀를 멸할 것이라는 거죠. 마귀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완전히 청결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탄이 가장 신의를 기울이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사탄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를 만들고 각종 우상과 사이비 주술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반대하고 등지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 종교 우상들과 사이비 교주들과 주술가들이 판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하나님 없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의 방법을 찾고 찾는 헛된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경고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증거를 특별히 네 가지 대표적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TV 프로그램 중에 블루베슨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인간이 추구한 영생의 역사에 대해서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영생의 역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요거. 예. 요거를 한 것,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방법을 추구한 것, 대표적인 네 가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네 가지. 첫째, 그 대표적으로 중국의 진시황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제는 영이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친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영생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찾게 했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불로초란 풀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의 부품이 그 길거리에 있는 이런 것밖에 몰라도, 식물학장은 아니라도 이거는 없는 줄 알죠? 없어요. 인간이 늙지 않게 만들어 영생하도록 하는 이런 약초가 없다고요. 그런데 진시황은 영생 불로초를 찾아오게 했는데 신하들이 찾아오지 못하면 그 신하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때 서불이라는 신하가 자신이 영생 불로초를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진시황제한테 갑니다. 그래서 찾는데 나한테 160척이 필요하고요. 어린 남녀 아이들 3,000명이 필요합니다. 요걸 주고 그럼 여기에 비용되는 금은 부하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진시황 눈이 번쩍 뜬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해줄 것 없지. 다 해줬습니다. 엄청난 금은 부하를 주고 160척과 어린 아이들 남녀 3,000명을 동원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불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서불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나라 서귀포까지 옵니다. 제주도 서귀포 불로초를 서귀포까지 찾으러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주도 서귀포라는 명칭이 왜 서귀포가 됐느냐, 서벌이 귀향한 포구, 서벌이 귀향한 포구 서귀포가 됐습니다. 그런 말이 전해집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좀 이해했죠, 그죠? 서벌이 귀향한 포구 서귀포. 그런데 서벌이 제주도 한라산 가서 오고 서귀포 지역을 샅샅이 뛰어도 영생 불로초를 찾지 못해서 왕이 좀 모든 것 다 허비하고 문창수니까 이제 160표 어린 남녀 3,000명 금은과 엄청나게 줬는데 영생 불로초 구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돌아가면 당연히 죽죠. 그래서 안 돌아가고 도망갔대. 이 진시황이요 영생을 얻기 위한 발부능을 쳤지만 그래서 불로초 얻지 못하자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뭘 먹었느냐, 수원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수원을 먹고 수원 중독에 걸려서 몇 살에 죽느냐, 49살에 죽습니다. 49. 49세죠. 결국은 죽죠. 두 번째, 역사적으로 영성을 위한 몸부림, 이집트의 미라입니다. 이집트의 미라. 이집트의 람세스 2세는 영성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자기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라. 그럼 자기가 영생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에는 이 미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집트 왕들은 각자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수만의 생명을 강제로 죽인 천공말 살인자들이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도 영생을 갈망하고 시신을 헛된 미라로 만들어 놓고 있죠, 지금도. 예. 영생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가 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떼죽음하게 죽여놓고, 자신들은 영생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라. 그런다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생하고픈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입니다. 가짜에 속아서 헛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세 번째, 영생을 위해서는 금을 먹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금을 먹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이자 외과 의사였던 파라켄수스라는 사람은 금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착안해서 이 금을 먹으면 우리 몸이 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먹으면 생명이 영향될 것이라고 헛된 생각을 하고 금을 운동한 것이 아니라 금 먹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모두 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금을 먹어도 죽기는 양가지, 더 빨리 죽었습니다. 금 먹은 사람들. 또 네 번째, 영생의 방법으로 피를 마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영생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요. 영생을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참 놀란 일이 피를 다 마셨대요.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마셨대요. 사람의 피도 죽은 시체의 피를 먹겠습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피 빼가지고 그걸 마셨대요. 이 피를 마시는 영생의 방법은 이탈리아의 의사였던 마르시니오 피치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죠. 그 의사들 보세요. 금을 먹어야 된다요, 의사들. 의사들이 좀 더 산도라이들이 좀 지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 이거는 성경적이죠. 생명의 근원 피에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주장을 통해서 피를 마셔야 된다 이래서 피를 마시면 영생할 수 있다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피를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천주교의 교황이었던 이노첸시오 8세로 68세로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 세 명의 피를 뽑아서 마쳤습니다. 이 천주교 한글 중세시대에요. 아니, 지금 미참에 떨어져서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영생했어요? 그 어린이 소년 3년만, 예, 불쌍한 죽음을 당했고, 그 교황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죄수스러운 죽음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영생을 위해 피를 마시는 유행으로 일어난 또 큰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헝가리 왕족 출신 바툴이라는 백작 부인이 나옵니다. 헝가리 사람입니다. 백작 부인 바툴이라는 백작 부인이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서 자신을 성에 놔두고 그 피를 마시고 또 그 피를 뽑아서 목욕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린 처녀들을 무려 612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 여성으로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끔찍한 이야기들이죠. 피를 마신 몸이 다시 살아서 인생할 수 있다는 허름맹랑한 주장 때문에 피를 빠는 드라큘라가 그래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인간은 수많은 방법으로 영생을 꿈꾸고 허름맹랑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래도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인간은 영생을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생을 줄 수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에 지나지 않고요. 비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은 사탄 마귀의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헛된 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헛된 영생. 이러한 대우에는 바로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 사탄 마귀가. 오직 진정한 기쁨과 영생은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생명과 기쁨을 거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반드시 영생과 기쁨을 드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만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인간은 굉장히 기쁘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앞에 발버둥 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영생이 그렇게 얻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나 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도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히 치유된들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이 소망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성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신을 만들고 신을 찾으려 했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셔야 됩니다. 만나주시러 오신 이 성탄절에 이게 우리가 만나면 됩니다. 만나러 나오면 됩니다. 예수님이 대자 빌립도 아주 심각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족하겠나이다. 이랬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신비한 사건이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었음을 뜻합니다. 원수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안부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들 사이에서도 화해가 되고 서로 용서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두 관계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해, 인간과의 화해니까 그 기쁨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만나게 되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가 만나게 되었고 기뻐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화해할 수 없는 것이 화해되었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만남은 예수가 빠진 만남은 이해와 타산, 욕망과 속임이 엇갈려서 분열될 수밖에 없고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트럼프 정부가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무력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과 장사 속으로 자꾸 만나고 접근을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만나도 실패가 절대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승차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손잡을 수 없으면 사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예수가 그들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사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만남은 의전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서로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한에서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서 여러분 보세요. 북한과 화해하려고 전 정부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그 간신히 하는데요. 우리는 세금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공단 하나를 건설한 돈이 얼마나 걸리냐 아세요? 개성공단, 공단이 우리 몇 천만만 하겠어요? 여기보다도 30배로 큰 개성공단을 건설한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돈이 그다 완전히 쏟아 부었어요. 얼마 돈인지 공개도 안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 물건들 다 해놓고 공장을 가동하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는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요 어떤 짓을 정말 북한과 판문점에서 만나고 여러 장소에 평양에서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특별히 고 김대중, 고 노무현, 참 양산의 두 눈이 벌게 뜨고 있는 문재인 이게 집권할 때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 좋은 결과 가져온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손해보고 농락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꼴이 되버려요. 얼마나 업신여김이었으면 오만 원으로 우리나라에 다 보내겠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 빠진 것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각서, 모든 선언문이 다 물거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겁니다. BC에서 AD로 바꾸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뀝니다.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바뀝니다. 근심 걱정의 시대가 기쁨과 환희 시대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기는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로 바뀝니다. 만나기는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를 입어서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새 질서, 새 세계, 새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새 세계가 실패됐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BC에서 AC로 바뀌게 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사관은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을 지적했는데 그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불신자가 그랬습니다. 불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요. 신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요. 용서와 화해, 기쁨과 사랑이 인간 역사 속에 존재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팅, 만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